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무더운 날에 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요즘 설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찌 보면 엄마, 아빠,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결국에는 목사님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설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오늘 이 자리는 수요 성경 공부 자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서의 설교는 아니겠지만 설교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특히 교역자의 입장으로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내가 감히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뇌가 모든 설교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셨던 우리 동료 모든 교역자가 그렇게 고뇌와 어려운 가운데 전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다소 이질적이고 당혹스러운 내용이 담긴 구약 본문은 더 많은 부담감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과 부담감을 저 혼자 담당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담당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모세의 설교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의 구분, 또 9절에서 14절은 군진에서의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따라야 할 여러 가지 기타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7계명의 해설로 볼 수 있겠고 또 그 이후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해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 순결함을 유지하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민망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네,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묘사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보통 제사의식, 공적인 예배의식, 전쟁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족적으로 모이게 한 그 회합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이후에 다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특수하게 모인 그 모임에는 소속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먼저 유의하시기 바라고 제사장이 마찬가지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될 수 없었듯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할을 담당할 때는 그 총회에 속할 수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나 병으로 또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자를 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교도의 종교의식에 따라 의도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그 거룩한 모임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등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1절의 함의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여사제와의 사이에서 나타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11대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신체적 결함 또는 윤리적 결함 또 종교적 결함에 의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규정이 되었다면 이제 역사적 조건에 따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롯의 딸이 롯과 동침해서 나온 소산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따라서 사실 이 두 자손은 2절에서 다른 사생자와 애초부터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랑할 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화친제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평생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포괄하고 또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포용하는 것이 관용이며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포용하고 인정하기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경계가 없는 혼돈 또는 경계가 존재하는 억압 그 사이에 불가능한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계가 없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배제를 반대하는 열망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배제가 항상 만들어집니다. 도덕을 세우고 문명화를 이루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열의로 인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배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배제의 억압 또 경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배제된 것인지 무엇이 배제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배제에 대한 투쟁은 스스로 붕괴되어서 비질서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비난하고 모든 정체성을 억압이라고 말하고 모든 안정된 사회적 차이를 배제라는 꼬리표를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명료하게 생각하고 또 파악하는 행위는 부정되고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없이 앞뒤 없는 행위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 아닌 죽음의 무감각만이 넘치게 됩니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번 동성애자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설교단에서 이러한 주제를 말한다고 뭐 끌려가진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의 일거에서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도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위 깨어있는 자 또는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두 성인이 합의하고 합의만 한다면 사랑하고 성관계를 갖고 또 가족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장려해야 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성인이 된 부모와 자녀가 부부관계를 맺고 또 자녀가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당연하고도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는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합의만 하면 사람이 옳다고만 하면 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경계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억압적 기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제는 폭압적일 수 있지만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렌팅가라는 사람은 죄에 대한 기도서에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분리하기와 결합하기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경계가 없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창조적인 분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셨고 밤으로부터 낮을 분리하셨고 땅으로부터 물을 분리하셨고 또 땅에 다니는 것으로부터 바다 생물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결합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지기이자 돌보는 존재로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결합시키셨고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자신과도 결합시키셨고 또 서로를 온전케 하는 보완자로서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상호 의존의 관계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상호 의존의 패턴을 낮게 하는 것, 그러한 분리와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 존재하시지만 또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정체성이란 이미 다른 두 대상이 차이가 있고 이질성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인 것은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구별된 동시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형식을 폭력적으로 인간의 개념으로 재설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은 오히려 나누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오히려 결합하는 것, 창조를 악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 죄이며 그것이 배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하듯이 모든 대상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을 서로에게 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인간을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내가 나를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대하듯이 내가 자연 환경을 대하지 않는 것, 그 관계의 어그러짐이 모두 죄이며 우리는 그것을 배제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보면 배제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문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 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말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여성이기도 했기에 룻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낳은 자녀도 사생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그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태어나시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도록 훈련시키신 후에 그 모든 인간적인 배제, 악의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희생을 보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 현실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 모든 배제와 억압이 사라지고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긍휼 입지 못한 우리가 긍휼 입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은 조금 다른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애굽 사람은 그들을 박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은 형제이었기 때문이고 또 애굽은 그들을 객으로서 대접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충격적이고 또 신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신음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들어가면서 노회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착한 편, 나쁜 편, 너 아니면 나, 친구 아니면 적,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으로 나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끝까지 정당하게 미워하고 싶은데 언젠가 보니 좋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 즉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형제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미워하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또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한 고비를 넘기는가 했더니 또 좀 다루기 어려운 또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든 폭력성이 고조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내어 밀고 있으십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도 의식적, 예식적 부정을 말합니다. 이후 또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배설물을 자연적이지 않고 따라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이라고 합니다. 몽설함이란 남성이 잠결에 정액을 분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또 이후에 12절에서 14절은 대변을 언급하는데 대변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는 가장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행위로 생각하는 그 잉태의 과정, 또 생명 잉태의 과정에서 남성에게 나오는 그 생명의 뿌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출전하여서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 그 가장 정결하고도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것조차도 부정함으로 여기는 순전한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수삼아 전쟁하고 있는 군사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결함이 우리의 평소 삶에 언제나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배설물을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진 밖으로 나가서 깨끗하게 덮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진영 중에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는 것은 그것을 배설물을 보지 않도록 몸을 돌리고 그것을 덮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부정함으로 여겨지는 그 형상이, 그 인상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데에 불필요한 것, 또한 저해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제거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각적 또 청각적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광고와 또 인터넷 사이트를 열면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들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몸을 돌려 그 더러운 것들을 덮고 보지 않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의 굴레에 있는, 굴레에 쌓여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생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 다른 생명체의 시체에 시체라고 보하셔도 무방합니다. 식물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다른 모든 먹는 것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기 전에는 생명을 잃은 상태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분해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 글자로만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먹어서 성령님께서 소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에 심어서 소화되게 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에 둘러싸인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서 우리 안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말하는 어찌 보면 정결법, 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특별히 이해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신 신약 말씀에 의거하여 구분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4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구분되게 하는 것, 또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즉 다른 민족에게서 종노릇하다가 시달리다가 온 자들, 망명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도피성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주위의 모든 아픔 당한 자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우리는 포함하고 또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택하는 대로 거주하게 하라는 점이 또 와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들을 배치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의 위치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회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인 곳이 그 아둘람 굴이 되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그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쉽게 자리를 찾고 또 거기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곳,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러한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잘못된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또 눌린 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시력을 뺏기어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못된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그들을 풀어주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해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 네, 17절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적 관행으로 인해 부패함을 막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창기란 케데샤라는 단어이고 남창은 카데시입니다. 느끼시겠지만 같은 단어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카다시,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인 조나라는 히브리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조나라는 단어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비록 한글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 단어로 옮기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창기와 남창은 우상의 신전에 소속되어 우상 숭배의 한 행위로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창녀 또는 남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을 경고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독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창기란 조나라는 단어로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 불법 성행위를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또 개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뜻으로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남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말 그대로 개를 판 돈과 같이 부정하고 추잡한 거래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지 않는 방식으로 얻은 수입은 하나님이 가증하여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약탈하듯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마구 끼어들고 다른 차에게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상황이 될 때까지 주저하지 않고 상대방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깜빡이를 켜줘서 들여보내줬는데 그 앞에 깜빡이를 켜고 다른 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들여보내지 않아서 또 내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제가 어찌 보면 약탈자 운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훌륭한 운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 모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조급해지고 위험에 처하고 교통 전체에도 정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번다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또 주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가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탈자들이 많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불을 쌓기보다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허영심이나 공포심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도덕적, 정서적으로 희생시켜 돈을 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교우님의 사정을 제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묘한 말솜씨에 또 여러 가지 조작에 당하여 피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않고 벌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을 고민하고 택해야 하며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일로 버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라는 말에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다 개같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비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의사는 의세라고 하고요. 경찰은 짭새라고 하고요. 심지어 목사도 먹으러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 개같이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농담입니다. 우리 교우님이 개를 이제 한 마리 데리고 어디 문에 들어서는데 개를 먼저 들여보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를 안고 그 문에 들어서겠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개를 그 나중에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좋게 보면 개를 먼저 들여보내는 분은 개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이고 또 개를 안고 들어가시는 분은 개를 굉장히 아끼는 분이고 또 내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개를 또 들여보내는 분은 개를 배려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개보다 먼저 들어가는 분은 개보다 더한 분 그리고 개랑 같이 안고 들어가는 분은 개 같은 분 또 개보다 나중에 들어가는 분은 개보다 못한 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개 같은 일이다, 개보다 못한 일이다, 개보다 더한 일이다 라고 비하하고 또 폄훼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은 고결하고 또 높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돈을 또 소득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소득을 귀하게 받으실 것인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모든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 그 공동체가 지지해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수탈하고 약탈하는 공동체인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수해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연재해, 가뭄, 기근, 질병, 사별, 가전 환경 변화를 비롯한 심각한 역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자신이 누릴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누리실 것이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너의 형제를 꾸어주는 것, 또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그들을 내 영혼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범사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는 것을 빼앗거나 또 하나님께 갚지 못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서원하고 또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물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죄 있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하고 또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나의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 내가 도드라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팔계명을 어기는 일에 크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 혹여라도 서원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서원하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혹여나 내가 더 두드러지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삼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요즘 상식으로 보면 충격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삭을 마음대로 털어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릇에 담지 말고 낫을 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도둑질을 조장하지 않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미안한 마음에 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개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과 밭은 언제나 열려 있고 주린 자의 울부짖음은 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자면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 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더 많이 늘려서 나의 위치를 높이고 나의 강함을 보이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옳은 일인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넉넉한 것은 나누고 또 부족한 것은 넉넉한 이로 보충함으로써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볼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준과 전통이 캐캐 묵은 관습으로 치부되어 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자리 잡은 과정에서 해결하고 또 풀어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가 해결하고 지켜줬던 많은 가치와 좋은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설정하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또 새로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자아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고 박멸하겠다는 패권적 또 자기중심적인 중심성이 아니라 나를 개방하고 나로 하여금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위해 내어주고 또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인이 오히려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잘못 명명한 것을 다시 이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붙여진 부정하다는 꼬리표를 제거해버리시고 정말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삶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을 보면 스무에 넘게 장님으로 살다가 길을 가던 도중에 눈을 뜬 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뜨게 된 그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집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이다가 울고 맙니다. 왜냐하면 갈림길이 너무 많고 대문이 다 똑같이 보이는 바람에 자기 집을 오히려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 가던 현자의 충고에 따라 도로 눈을 감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은 채 지팡이를 더듬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더 깊이 살펴보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가 빛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아를 재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면서도 육체의 욕망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정보 가운데서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벅차고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더듬 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맞서서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력들이 눈을 감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내가 살던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거스르고 살 길을 만들어내는 내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이 볼 때는 스캔들, 즉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스캔들을 날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에 나의 생명에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하며 또 모든 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리를 벗삼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표태 삼아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